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주의 이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신약시대에 와서 밝히 드러난 사실을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비밀이 희미하게 예언되어졌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분명하고도 충만하게 계시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계시하셨고 계시를 받은 그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이 비밀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절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6절은 뭐냐? 이 6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그런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던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 진리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전환이 있으리라고 유대인 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껏해야지 이방인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해야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유대인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어떤 부스럭지라도 또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대 민족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축복을 누리는데 유대인과 동등한 차원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보다는 아주 열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개념을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냉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암시되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을 붙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던 그런 이 땅이었거든. 혼혈족이 되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그쪽에 있던, 포로 잡혀 오고 난 다음에 이미 혼합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하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실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데 이 할례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피하여 달아났어요. 나중에 고넬료 집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의심치 말고 가라 해서 겨우 갔잖아요.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할례자들이 아주 비난을 하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다고 또 거기에 이렇게 왜 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대단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냉혹하였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껏 해야지 자기네 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을 얻는 그 정도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함께 후사가 되고 이랬어요. 이거 동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위치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축복을 누린다. 이러니까 이런 말씀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 똑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개념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황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냐 하는 것이죠.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넣어놓은 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축복을 누린다는 이 내용은 천사들도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다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나 천사장들 또 다른 피조된 능력들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었기에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진리는 이방인들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고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에 전혀 알 수 없던 이 진리가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 밝히 드러난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락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교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 똑같은 벽돌이 되어가지고 유대인과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단번에 이 차별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주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락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축복이란 과연 뭐냐? 어떤 축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세 가지가 분명하게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 여기서 함께라고 했는데 누구와 함께인 것입니까? 그 유대인과 함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과 똑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들은 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광과 축복은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버려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흑암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그런 오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나 또는 고구려시대나 이런 시대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복음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죄악과 분쟁과 싸움과 허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버려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또 빛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이방인들의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의 상속자입니까? 천국의 상속자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입니까? 천국의 상속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복음을 믿는 성도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장자들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장자가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장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라 했을 때에 이 장자들은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놀라운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축복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은혜의 부여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는다면은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와 함께 누리는 것은 같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몸이 되는 것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방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거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일하게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서 잘 다루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었을 줄 압니다. 특별히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벽도 없고 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것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느 정도로 긴밀한 지체가 되었냐면은 마치 우리의 신체에 그 눈과 발이 하나인 것처럼 손과 귀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이.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 정말 스치기만 해도 그냥 그거를 아주 두려워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것,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같이 기쁨과 슬픔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것, 손이 고통을 느끼면은 우리의 그런 다른 지체들도 다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의 두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것은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보다 사실 더 긴밀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후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느슨한 이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요. 그러나 지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그런 연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지만은 유대인과 이렇게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이게 더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진리는, 유대인과 지체가 되었다는 이 진리는 이제 이방인이 단순하게 뭐 좋은 거, 하천국에 있는 것을 이제 이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지나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의 시민, 가족의 일원, 성전의 일부가 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그 축복,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누리는 그 복락, 또 성전이 되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복락을 이제 이방인들도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믿는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단순하게 하늘에 속한 것의 후사가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가지고 연합됨으로써 오는 모든 복락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축복은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상속자라 그랬죠, 후사? 두 번째는 지체가 되는 것이라 그랬죠? 이제는 정말로 그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놓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데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하게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이래 보시면은 특히 3장 8절의 하반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자 이랬을 때에 이 이방이 복을 받는 거, 이거 약속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약속. 또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는데 여기 성령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에 이 유업을 잇는 것.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미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와 함께 누리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누렸던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약속했을 때에 이 약속 중에 성령을 받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된 성령의 약속의 선물 받는 거 사실 구약 시대는 열애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방인들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 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약속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강림할 때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대기신 분도 제자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오순절 지나면은 곧바로 이제 유대인들만 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 6절에 있는 이런 본문의 진리가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오는 고넬료 가정.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유대인 가정입니까? 이방인 가정입니까? 이방인 가정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고넬료 일가족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랬습니다. 내려오시니. 여러분 신약시대 넘으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성령의 약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비록 그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그 차이 외에는 없어요. 똑같이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풍부하게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중에 천국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소망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메시아 시대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을 소망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 메시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저온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풍요로운 천국의 약속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들어가던 그런 곳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도 전하고 또 찬송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 자신들도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그곳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였다 이랬잖아요. 구원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요. 또 믿음으로 성령도 받습니다. 또 죽어서 부활의 놀라운 약속도 받습니다. 또 죽어서 내세 영원한 천국도 유업으로 받습니다. 다 약속들이죠. 그게 우리 이 신약시대 이방인인 우리들, 버려진 민족들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약속에 참여하여져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축복이 뭔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후사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지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약속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구체적인 축복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답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너무나 잘 놓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죗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심판대에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만 믿으면 유대인의 지위까지 단숨에 올라간다는 것이. 오늘날 복음 믿지 않으면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처럼 버려진 그런 민족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가련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살다가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만 믿으면 유대인의 시위까지 단번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죄를 깊이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직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이 완전히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한 징계의 저주, 또 심판의 무서움에 그런 두려운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영생의 그런 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으면은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믿으면은 약속에 참여한 바 됩니다. 참 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 쌓아놓고 뭐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인생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거 믿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락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에 혐오하고 개처럼 취급하던 민족이 자신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그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로 이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그 내용대로 놀랍게도 메시아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동등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를 맞았지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예언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메시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복락을 누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놀라운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 놀라운 복락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는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성경으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이 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놀라운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은 지역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천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빠져든 수많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누린 그런 사람들이 천천히 있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반열에 낄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결국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복락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락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복락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참 흑암에 버려졌던 이방민족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놀라운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처럼 놀라운 복락이 주어진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함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니 저희들이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복락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